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스마엘 하니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장관에게 휴전 제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보도가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6일 가자지구 라파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공식 명령하면서 미국의 라파 지역 군사작전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3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리더십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중국보다 지지하는 나라가 81곳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미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나라는 52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동유럽 국가 코소보였습니다. 코소보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78포인트를 기록해서 마이너스 76%를 기록한 중국보다 154포인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지지도는 5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82포인트를 기록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3포인트로 일본에서보다 약간 낮게 기록됐고 중국은 마이너스 65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지도력에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지도 추이는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조사를 추적 비교한 결과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 공화당 때보다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자에서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계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조선회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선박 생산 능력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중국에 맞서서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국영조선공사와 자회사들이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 세계시장 약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가 현실성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스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더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연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훈련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간의 치아는 일생 두 번 자란다고 하죠. 아기 때 유치가 나고 이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옵니다. 이 영구치마저 빼야 하면 틀니나 가짜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에 의존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연구진이 이 선천성 무치증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올여름에는 이 약의 인체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토레젠 바이오파마라고 알려진 일본 회사가 기타노 병원과 함께 전 세계 인구의 1%가 갖고 있다는 선천성 무치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치아 일부 혹은 전부 나오지 않는 증상을 겪는 환자를 위한 치료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무치증은 어린이의 씹기, 삼키기, 말하기와 같은 기본 능력을 방해해서 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토라이젬 측은 무치증 치료제가 올해 임상실험을 거쳐서 2030년 항체의약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체는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 새 이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약이 있어도 치아가 잘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건강한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에는 이 선천성 무치증을 앓고 있는 2살에서 7살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이상 임상 시험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아, 오늘 진짜 더 기분 좋았던 게 자리마다 책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기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이미 선별돼서 이렇게 다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저 안에서만 골라 읽어.
서울 도서관이 주최하는 세계 최초 야외 도서관이 서울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현장으로 안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 5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9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4도에 구름 꼈는데요. 북한 날씨는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한북 오전까지, 함남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 기온 12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최저기온, 최고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17도 분포, 신의주 12도에서 24도, 중강은 7도에서 21도, 함흥 10도에서 15도, 원산은 아침 최저 11도에서 낮 최고 15도, 청진 9도에서 17도, 해산 6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역시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로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5m로 예상됩니다. 먼바다 물결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해 핵사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가자지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수용했네요.
네,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6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집트와 카타르의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휴전안의 세부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도 확인했습니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마스가 이집트의 이른바 이 누그러진 제안, 이 소프트드 프로포절이니까 뭐 한결 약해진 제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스라엘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도 일제히 이스라엘의 이 누그러진 제안이라는 얘기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제안을 지지할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죠.
네. 자,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은 가능하지만 종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고수해왔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간의 이 근본적인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마스 는 종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분쇄하기 전까지는 전쟁 종료, 그러니까 종전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5일에도 인질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이 군사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중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연설에서도 만일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이 전쟁 중단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라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를 명령한 상태죠.
네. 이스라엘군이 6일 가자지구 최남단에 있는 도시 라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하마스의 휴전 제안 승인 발표는 이 라파 민간인 대피 명령이 나온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6일 오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에 이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 통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두 지도자는 약 30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도 이 라파 공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라파와 인근 지역에는 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외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온 사람들까지 약 140만 명이 라파 가파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이는 가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라파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대피시키면서 이 라파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파 대비 명령에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5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해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갈란트 장관은 오스틴 장관에게 이 하마스가 5일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로켓 10여 발을 발사해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인질석방과 일시적 휴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라파가요, 가자지구 제일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접경하고 있는 곳인데요. 대피 명령을 받은 민간인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선포한 라판의 이 무아시 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은 아랍어로 된 대피 지역 지도와 전단지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쇼샤니 대변인은 무아시 지역에 야전 병원과 텐트, 식량과 식수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랍권 최대 뉴스 매체의 자국 내 활동을 차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네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5일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에 사업 중단과 사무실 폐쇄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랍권 위성 방송이자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랍권 최대 뉴스 채널입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한 건가요?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 반하는 선동 매체라는 주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성명에서 알자지라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고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곳을 폐쇄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5일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 사무소로 쓰이는 이 동예루살렘의 호텔을 급습해서 방송 장비 등을 압수했고요.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예, 알자지라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국제인권단체와 언론사회에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반응을 내놨네요.
네, 이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이 알자지라 폐쇄를 비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5일 우리는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결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비영리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국제 언론을 제한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신기자협회도 이스라엘의 조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암울한 날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을 방문 중이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프랑스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따라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에 프랑스를 찾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올해가 바로 이 중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1964년 1월에 이 프랑스는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이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그 점을 강조했네요.
네, 시 주석은 5일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발표한 이 도착 성명에서 60년 전 두 나라는 냉전의 벽을 뚫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 간의 평화 공존과 상생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 속에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 관계가 좀 가까워진 것 같네요.
네.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이 중국 정부의 성대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것은 유럽의 주요 지도자로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유럽 일정이 엿새라고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며칠 머물러 있나요?
네, 공식 일정은 이틀인데요. 6일에는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펀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진행했고요. 7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피레네 산맥에 있는 조용한 휴양지로 가서 좀 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3자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동 분쟁, 교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6일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위기와 관련해서 유럽과 중국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과 중국은 글로벌 문제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유럽은 중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중국과 EU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역도 주요 안건이라고요.
네, 그런데 무역 문제는 좀 더 껄끄러운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과 EU는 특히 이 전기차 보조금, 특산품 관세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 이 회담 자리에서 유럽과 중국은 무역과 관련해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얼라이엔 UN 집행위원장은 불평등한 시장 접근과 중국 정부 보조금 문제로 양측의 관계가 손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회담 후 기자들에게 과잉 생산된 엄청난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U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프랑스 방문 후에 다음 행선지로 어딜 가나요?
네, 세르비아와 헝가리입니다. 아, 그리고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에는 부인 펑리 위안 여사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이란을 찾았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6일과 7일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 중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서 열리는 핵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요. 이란 관리들을 만나서 이란 핵 문제와 이란 핵합의 복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이 오랜만에 이란을 찾은 거라고요.
네, 지난해 3월 방문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온 건데요. 그로시 총장이 지난 2월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민간 용도 기준을 상업용 기준을 훨씬 넘었다면서 3월 중에 이란을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네.
당시 이란 핵 책임자인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이 바쁜 일정을 언급하면서 이 그로시 총장의 방문을 거절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란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7일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이란이 주최하는 핵과학 기술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에슬라미 총장은 당시 그로시 총장의 방문을 거절하면서 5월에 열리는 이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스파한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나탄즈 지하 농축시설을 비롯해서 이 핵시설, 미사일시설,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이 또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란은 지난달 중순에 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을 겨냥해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IAEA는 이란 핵시설은 당시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 방문 첫날 이란 관리들을 만났습니까?
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6일 테헤란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회담 후에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고 지난해 이란과 합의한 약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의 구체적인 실천 조처를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떤 조처를 제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란이 지금 우라늄 농축 단계를 계속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에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네.
그 이후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은 3.67%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수준은 60%로 알려졌고요.
네.
2단계까지 오면은 이 무기급 수준인 90% 농축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자, 그로시 총장의 이번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로시 총장은 이번에 이란 핵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로시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서 이란의 공허한 약속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재고 전원을 부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허무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삼엄한 경비 속에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7,6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3월 모금액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 미국 대학가가 이 가자전쟁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치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주말 미시간 대학교와 노스 이스턴대, 인디애나대, 오하이오 주립대 등 일부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들 대학 모두 현재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긴장감이 고조되긴 했지만 큰 충돌이나 체포 없이 졸업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각 대학의 졸업식 풍경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는 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스턴의 프로야구팀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는 앞서 격렬한 가자전쟁 반대 시위로 약 100명이 체포된 바 있는데요.
네.
게다가 5일 졸업식은 약 5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던 만큼 삼엄한 보안 검색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작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지만 미국과 인도 등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드는 학생들에게 묻히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학부생 연사가 가자 지구의 평화를 촉구하는 말을 하면서 짧은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뭐 비교적 평화롭게 졸업식이 진행된 것 같네요.
네, 다른 대학들도 비슷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졸업식은 4일 수만 명이 모이는 미식 축구 경기장인 미시간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학사모와 함께 아랍 전통의 그 흑백 체크무늬 스카프 카피에를 착용한 졸업생 75명이 중앙 통로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고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 일정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인디애나대 졸업식에서는 파멀라 휘튼 총장이 연설하던 도중에 일부 학생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식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도 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5일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대학 측은 졸업식 도중에 관중석에서 한 명이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장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망자가 학생인지 외부인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벤자민 존슨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서 아직 공유할 추가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자 전쟁 반대 시위 때문에 졸업식의 주요 행사를 취소한 학교도 있나요?
네, 미국 동부 컬럼비아 대학은 6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 주 행사를 취소하고 단과대학별 졸업식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부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 역시 오는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주 행사를 취소한 바 있는데요. 이 대학은 안전을 이유로 무슬림 졸업생 대표의 고별 연설을 취소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가자 전쟁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학생 수가 90명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대 USC 상황 어떤가요?
네, LA 경찰이 5일 새벽 캠퍼스에 기습 진입해서 농성 텐트를 철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25명을 캠퍼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체포된 학생도 없었습니다. 캐럴 폴트 서던 캘리포니아 대 총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서 시위대의 점령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의 시위대 해산 후에 작전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면서 캠퍼스가 열리고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으며 졸업식 준비도 한창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달 중순부터였죠. 지금까지 참 많은 대학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체포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AP통신이 대학과 법집행기관의 발표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4월 18일 컬럼비아 대학에서 처음 경찰의 연행이 시작된 이후에 50여 개 대학에서 약 2,500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체포된 시위자가 있다고요?
네.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지난 4일 텐트 철거를 거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요. 25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이슨 미아레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시위대에게 나가라는 경고를 계속했고 시위대가 학교 행동 강령을 위반했으며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시위대에 시위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카고 예술대학에서는 4일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해산하고 68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네, 시위대 요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대학 당국의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 같은 시위대 요구를 학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18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1월에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시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든 끔찍한 시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캠퍼스 시위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자인 마이클 트로갓 교수는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번 시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대다수의 견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그 민주당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대선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모금한 후원금액을 공개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4월 한 달간 총 7,6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3월의 후원금 6,560만 달러에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이번 모금 현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소액 기부자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성명에서 지난달 전체 후원금의 절반이 소액 기부자로부터 모금됐다면서 우리의 기반이 힘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단결돼 있으며 전국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을 해고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에 얼마나 모았는지 내역을 좀 발표했습니까?
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후원금 모금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앞서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바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이 함께한 대규모 모금 행사에서 하룻밤에 2,500만 달러를 모금한 적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에 4건의 형사재판까지 직면하면서 법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후원금이 증가했는데요.
네.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충분히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또 유명 인사들이 함께한 모금 행사를 개최했죠.
네, 바로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서 비공개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과 기부자 등 수백 명이 참석했는데요. 몇몇 참석자는 4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당일 행사에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J.D. 벤스 상원의원, 엘리자 스테파니 하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등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참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후보군은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도 회자되고 있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 뒤에 백악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게슈타포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시절의 비밀 경찰 조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진 유일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며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측 대응 좀 볼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를 나치 독일과 동일시한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에 대해 비열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동시에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정치적 폭력을 찬양하며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최근 USA Today 신문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요. 먼저 J.D. 벤스 상원의원 어떤 인물인가요?
네, 벤스 상원의원은 초선 의원인데요.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포함해서 네 건의 형사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3일 벤스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는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벤스 상원 의원은 폭스 뉴스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부통령 출마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경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부모는 쿠바 출신입니다. 만약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는다면 중남미계로는 최초가 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비오 의원은 현재 모두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에 거주하면 선거인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고 USA Today는 전했습니다.
네. 자, 팀 스콧 상원 의원은 또 흑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팀 스콧 상원 의원은 이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인물입니다. 스콧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성도 보입니다.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 얘기해 주시죠.
네, 스테파닉 의원은 초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러닝메이트로 거론됐습니다. 또 잭 스미스 특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 왔고요.
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하고 2020년 선거를 훔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스다코다의 덕 버검 주지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덕 버검 주지사 역시 한때 경선 후보였습니다. 론 드센티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 등 다른 후보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성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다 주지사 보도록 하죠.
네,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곧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 자신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던 시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회고록에서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밝혀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네, USA Today는 또 다른 정치인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뉴트 킹리치 전 하원의장을 거론했습니다. 이외에 세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를 잠재적인 후보로도 꼽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원은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국가 기반을 든든히 하는 데 필요한 중앙은행의 설립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1694년에 설립된 뒤 대영제국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은행의 깊은 인상을 받고 미국에도 영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1791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제1미국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11년 제1미국은행에 허용됐던 20년 기한의 영업 허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한 표 차이로 허가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1812년 영국과 전쟁을 치른 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 결과 1816년 4월 당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제2미국은행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앙은행에 반대하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1829년에 취임했습니다. 이 여파로 결국 1836년 은행의 영업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까지 이른바 자유은행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자유은행 시대는 1864년 은행가들이 주정부가 아닌 연방인가를 얻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끝날 때까지 683개 은행에 연방은행 인가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이 은행들이 미국 국채가 보장하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단일 국가 화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제정된 국가은행법은 성장하는 국가에 필요한 화폐 안정성을 위한 몇몇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예금 대량 인출 사태나 금융공황이 지속해서 미국 경제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1893년에 발생한 금융공황은 미국이 이전에 보지 못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결국에 금융계 거물인 JP 모건이 개입하고 나서야 경제가 안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는 국가 금융과 재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연준이 설립되는 20세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준비 제도의 기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도서관이 주최하는 세계 최초 야외 도서관이 현재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책을 보며 하늘과 물,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현장으로 안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승현아, 우리 뭐 읽을까? 이거 자미안 언니 읽을까? 승현이가 골라봐.
이거 자미솔솔 하초코는 어때? 우리 이것도 읽고 두 개 더 읽을까?
그래.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한 부모와 아이가 읽을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걸 보자.
비어있는 빈백에 자리를 잡고 각자 여유롭게 독서하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서울 야외 도서관. 그 자세한 취지 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도서관 그러면 대체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밖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야외 광장에 이렇게 도서관을 차려놨습니다. 그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했고 2022년 4월에 거의 이제 종식하는 그 무렵인데 그때 시민들은 공기, 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게 있으셔서 야 우리 도서관 앞에 서울광장에 있는데 이 광장에서 야외 도서관을 하면 그런 공포가 좀 없어지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4분의 1 공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2분의 1로 확장이 되다가 전체 공간을 쓰고 그다음에 광화문까지 늘어나고 올해는 청계천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모두 세 곳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마다 주제와 컨셉이 다르다고 합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 5,000권, 광화문 책마당에 5,000권, 책 읽는 맑은 냇가에 2,000권이 있는데요. 책 읽는 서울광장은 가족 단위로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래서 저희가 5,000권을 그때마다 큐레이션해서 나가요. 그 5,000권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좀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광화문 책마당 같은 경우는 연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 도서도 많고요. 웹툰 책도 있고 이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자기 개발서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놨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물소리를 들으면서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수필, 에세이 이런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슬로건을 소개하며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오지은 관장이 그동안 서울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책마당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심쿵했던 말이 아이가 이렇게 빈백에 탁 누워서 책을 보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아이가 느끼는구나. 이렇게 경쟁이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슬로건이 와 좋다 서울 야외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제가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와 좋다예요. 그러니까 빈백에 탁 놓으시면 아 좋다 이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쳇바퀴 속에서 이렇게 굴러가시다가 하늘 한번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탁 누워서 하늘 한번 보시고 또 근처에 있는 책 한 권 꺼내가지고 보시고 그 일상생활에서 숨구멍 뭐 이런 것들을 그 느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만족도와 함께 규모도 더욱 커진 서울 야외 도서관. 오지은 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 이 야외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도서 분실 같은 경우도 사실 2022년에는 1.67건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0.73건이었어요. 하루에. 저희가 진짜 5,000권 책을 꺼내서 나갈 때 도서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책 분실된다. 근데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이가 보고 자라야지 그 아이가 커서 성숙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성숙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야외 도서관에 오면은 놀이터도 있고 잔디를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가 도서관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고 도서관이 낭만적인 공간이고 내가 힐링되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으로 느끼게끔 해주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세계 야외 도서관 가운데 서울광장에 마련한 책 읽는 서울광장의 콘셉트는 도시의 거실인데요. 2-3인용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가족 빈백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 광장의 중앙에는 창의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서울광장에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더욱 많은데요. 박아름 씨와 장도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책도 읽고 또 놀이 공간도 있어가지고 책 읽다가 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정 없으면 주말에 와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놀고 주변에 다른 곳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록색 잔디밭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랑 편안한 빈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유롭게 책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더 기분 좋았던 게 자리마다 책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기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이미 선별돼서 이렇게 다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저 안에서만 골라 읽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이상한 무인 문구점. 재밌어요. 책들이 많아서 좋아요. 여기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커서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더불어 박아름 씨는 야외 도서관으로 누구나 독서 문화를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요.
아, 요즘에 그 문해력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즐거워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 찾아서 오고 직접 가가지고 골라보기도 하고 또 책 보다가 약간 지루해지면 또 놀이공간에 가서 놀고 오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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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읽고 읽는 시간을 본인이 즐거워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다니긴 하는데 조용해야 되고 소곤소곤해야 되고 부담감이 살짝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 설치되어져 있는 거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 냇가로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의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서울도서관 박희정 주무관입니다.
책 읽는 맑은 냇가는 도심 속 자연에서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 와 보시면 정말 물소리를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펼칠 수도 있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여백이 있는 공간이죠. 청계천, 청계광장 모종교에서 광통교까지 약 300m 정도가 돼요. 그 300m의 공간에서 그 의자가 그 물줄기를 따라서 양옆으로 이렇게 200석이 노을빛 의자로 디자인된 의자에서 시민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밑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음악은 왈츠나 영화 OST 이렇게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서 책장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이용객들은 감미로운 음악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곳에서 여유롭게 책장을 넘겼는데요. 이곳에는 세 가지 주제로 선별된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맑은 냇가에서 생각을 마주하고 마음이 힐링을 얻으며 영감을 얻도록 그게 생각이 머뭄, 마음이 흐름, 영감이 떠오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책을 구분을 했어요. 동문서가로 구분을 했고요. 또 내 곁에 책바구니라고 해서 바로 손 뻗으면 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족과 어린이 또 외국인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 시, 에세이, 영서 등 약 13권을 넣은 책바구니를 약 100개 정도 깔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어떤 거점별로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책바구니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책 읽는 맑은 냇가 개장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찾아온 이용객도 만났는데요. 이색적인 야외 도서관을 즐기는 한국 시민의 소감 들어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이.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서울 광장도 잔디가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일단 처음이라고도 하고 냇가에서 책 읽는 게 되게 이색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일단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생각보다 재밌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읽고 싶어서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제가 사실 지방 사람인데 구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방에서는 이런 행사 같은 걸 안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문화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일단 이 진득한 여유를 즐기고 노을을 보면서 책과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물도 보면서 책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 잘 안 됐었어가지고 좀 습관을 오래 들이고 싶어서 좀 와보게 됐었어요. 옆에 있는 책 골랐는데 좀 어려운 책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았고 제목만 봐도 읽기 쉬운 책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 많은 곳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at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존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가 페인트칠을 잘못해서 공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페인트를 칠할 때 구석부터 시작해 문 쪽으로 끝나야지 이 젖은 페인트를 밟을 일이 없는데 문 쪽부터 시작한 페인트칠로 나를 구석, 코너로 몰았다면 젖은 페인트를 밟고 나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다 마를 때까지 구석에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페인트칠을 밖에서 안쪽으로 나를 코너에 몰았다는 말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경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표현과 비슷하죠.
I shot myself in the foo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at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상사와 미팅, 회의 어땠어요?
Not great.
별로였습니다.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shouldn't have said yes.
Yes, 네라고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추가 project, 추가 일감을.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네요.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당신은 항상 모든 것에 yes,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e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네요. 오늘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